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설교자의 고민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탄절뿐만 아니라 물론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또 신년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고민이 많이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잠도 좀 잘 못 자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설교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때는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어떤 설교를 하나를 해도 마치 다른 목사님이 한 것 같고 어디서 들은 것 같고 성도들은 이미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특별한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면 또 이게 이상하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냥 우직하게 그냥 제 하던 대로 하랍니다. 오늘도 이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 성탄절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성탄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의 이야기가 성탄절에 있어서 하나의 그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one of the best story in the season of Christmas. 그런데 저에게 만약에 이 목자들의 이야기가 왜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제 생각에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해 준 상대가 누군가 하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자들의 신분 때문에 그래요. 그 목자들의 신분은 뭐 왕이나 아니면 부자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때 사회 상황에서 가장 낮은 자들이에요. 가장 신분이 낮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성탄절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맨 처음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우리 조선시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백정과 같은 신분이에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목동들은 그냥 자기 집에 있는 양을 키우는 목동들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의 목동을 하청받듯이 받아가지고 멀리 나가서 먹이가 있는 곳에 가서 먹여주고 그리고 밤새 그 양을 지키는 겁니다. 돌아오기가 거리가 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놓고 그리고 밤새 양을 지키는데 울타리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닥불 하나 켜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그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올 때에 양을 지키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부분에는 울타리, 그래서 양의 문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양을 지키는데 밤새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목자들은 양들을 이 집 저 집에서 한두 마리씩 이렇게 다 받아서 그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저 먼 곳에 가서 꼴을 먹이고 울타리도 없는 곳에서 밤새 지켜야 되는, 그리고 돈은 굉장히 조금 받는, 거의 신분이 그냥 바닥에 있는 천민과 같은 사람들인데 구주 탄생의 소식을 천사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달을 했는가 하면 가장 낮은 자에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들만의 성탄절이 아니에요. 성탄절에 그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 집에 크리스마스 추리 하나는 있는 집에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성탄절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고 나눠줄 것 없고 받을 것도 없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낮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목자들이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목자들의 성탄 축하라고 했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목자들의 찬송,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탄절을 어떻게 축하하는지를 우리에게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탄절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조금 그냥 편안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24일 정도가 되면 그저 산타크로스는 언제쯤 올까 그냥 커피 마셔가면서 그냥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거나, 이건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들도 기다려요. 산타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 어렸을 때 그 추억을 가지고 산타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다가 굽벅굽벅 졸다가 얼떨결에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그냥 화들짝 놀래서 깨어서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가는가 하면 크리스마스 추리 밑으로 달려가고 거기에 선물이 뭐가 있는지 보고 그리고 그 벽난로 옆에 걸려져 있는 그 양말에는 뭐가 있을까 가서 쳐다보는 거죠. 지금도 미국 사람들 그 중산층의 일반 그냥 전형적인 미국 사람들의 가정에 가면 그 양말이 걸려져 있고 그 안에 가족들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거기에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선물을 뜯어보고 막 환호성을 지르다가 배가 고파요 얼떨결에 아침 식사 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브런치로 그냥 아침 겸 점심으로 아점을 대충 때우면서 아빠는 이제 테레비를 킵니다. 거기는 뭐를 하는가 하면 칼리지 풋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칼리지 풋볼 보면서 하루를 그렇게 지나가는 게 전형적인 미국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니면 크리스마스 프레이드를 본다든가.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칼리지 풋볼을 켜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선물은 25일을 못 기다려요. 이미 다 주고받고 끝났어요. 그리고 카드로 요즘은 또 이렇게 카드로 써서 안 보내잖아요. 카톡으로 열심히 날립니다. 그러면 나는 10개 보냈는데 어떤 녀석이 보내나 그러고서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끄럽게 여기저기서 카톡 그러면서 그냥 막 옵니다. 그래서 아, 올해는 나는 성공한 것 같아. 잘 사는 것 같아. 카톡으로 문자가 많이 왔어. 이러면서 또 자랑하고. 이게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무엇일까? 아니, 우리가 노골적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크리스천은 어떻게 성탄절을 축하해야 할까? 성도라면 성탄절을 어떻게 축하해야 할까? 123장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요. 여기서 목자들이 불렀던 그 찬송을 기록을 가사 후렴구에 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Born is the King of Israel.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을 이해하는 세 가지의 명제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모르면 성탄절을 정말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을 잘 이해하고 성탄절을 정말 축하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프로포지션을, 이 명제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나는 죄인이다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병든 자가 누군가 하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절,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잘 즐기고 이해를 하려면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본인이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어떤 건가 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내 아버지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내 아내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내 아들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나에게 구원자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명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마치 삼각대처럼 우리 신앙 속에 반듯하게 서 있을 때여야 성탄절을 즐기고 부활주를 즐기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즐기고 저천성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뒷부분에 있는 설교를 여러분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우리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죄인이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이것을 가지고 성탄을 즐기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탄에 즉 구주 탄생하신 것을 즐겨야 되는데 어떻게 즐기는가 하면 첫 번째로 복된 소식이에요. 첫 번째는 복된 소식을 가지고 즐기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성탄절을 즐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17절에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해 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천사가 지금 아기 예수 구주가 탄생하셨어. 그래서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신분이 비록 낮은 자들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 얘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성 여인, 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 긴 이야기를 통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이 유대인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래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했어요. 빌립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제자로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로 달려갔어요? 자기 동료인 나다나엘에게 달려갔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탄을 즐기는 방법은 이와 같이 내가 들은 그 이야기, 내가 들은 그 복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을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영어로 뭐예요? 그게 good news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천사는 이런 이야기를 이 목자에게 전달을 해주고 난 다음에 천사들조차도 가슴이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한테 와서 흥분한 모습을 하세요. 이봐라, 구세주가 탄생했어. 이 땅에 좋은 소식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구세주예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거를 놓고 천사가 찬송을 하고 있고 목자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날을 바로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던지는 질문은, 아니 그냥 하나님이 뭐 이렇게 번거롭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왜 그러셔야 되느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시면 안 되나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셨어요. 아기 예수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고 탄생하셨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신성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divine nature and human nature,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고, 죄를 범죄한 자는 하나님이 다 죽인다고 그랬고, 부정한 자는 다 멸절시키겠다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어도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죽고 누군가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피 흘리신 사건을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의롭다 여기느니라 칭의 justification 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탄의 의미가 아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전달을 하는가 하면 경이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 태어났대 마치 뭐 옆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 소식 예수님이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이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목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지금 누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목자가 이 천한 사람이 와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다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목자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놀랐는지 그 이야기 자체가 두려웠던 건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서 놀랐다 그랬어요. 이 놀랍다라고 하는 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깜짝 놀랐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것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놀라움이에요. 여기서 놀라움은 두 번째 놀라움인데 뭐냐면 경이로워하고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이에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이에요. 어떻게 감히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2부 예배 때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에게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던 분이 그 하비 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한국 이름도 갖고 계세요. 간하베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고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하세요.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요. 제가 그때는 20대 초반이었거든요. 새파랗게 젊은 애였거든요. 근데 그 거장이 선교에 있어서 그 거장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요. 가서 진짜로요. 손 한번 만져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요새 뭐 BTS 누구 그냥 놀래 자빠지는 것처럼 저도 그 간합의 하비 목사님, 하비 칸 목사님의 손 한번 붙잡아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가까이 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정말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것보다 지금 더한 두려움이에요. 여기서 놀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한 겁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석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설교 중이니까. 근데 여기서 두렵고 놀랍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다 그렇게 경이스러운 겁니다. 창조하신 것,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노아 홍수의 사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기를 낳았던 사건, 이런 모든 것들, 특별히 뭐 엘리야 시대 때는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의 재물을 다 태워버렸던 그 사건, 다 놀라운 거잖아요. 경이스러운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경이스러운 것을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예수님의 탄생하심이에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 때문에 놀라웠고 경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아기가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분 때문이에요. 이것처럼 경이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마치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될 때마다 우리가 늘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냥 성탄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주 탄생의 날이에요. 그 스페니쉬로 쓰고 있는 남미 계통의 사람들 이름 가운데 예수가 얼마나 많아요. 지저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아, 이름을 한번 봤는데 메케닉 샵을 갔더니 지저스라고 돼서 아, 이거 지저스 그랬으니 너 아마 헤수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냥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구원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탄절 때뭘 질문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질문하셔야 되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인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즐기는 축하하는 방법이 뭐냐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마구간으로 갔겠죠.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는 구유 있는 곳으로 갔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천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가슴에 새겼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경이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저도 이 short-term memory 문제가 있어서, 그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자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귀한 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결혼식 때 받았던 결혼 반지, 그게 뭐 크든 작든 간에 조그만한 반짝반짝하는 돌멩이가 하나 껴져 있는 결혼 반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펜이 하나, 1센트짜리 동전 하나 어디다 놨는지 잊어버려도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반지를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 귀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뭐 교통사고가 나고 누구한테 욕먹고 그런 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가슴에 새기는 그런 이야기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닐까? 확실하게 생각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마음껏 고백하는 성탄의 시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